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6월 29일 일본, 미국,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인 EU의 공동주체로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토론회의 서두에서 공동 개최국인 일본, 호주, 미국, EU의 유엔 상주 대표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시카네 키미히로 일본 유엔 대사의 개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빈 대표 여러분, 조총연사,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미국, EU와 함께 이 중요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유엔 여러분께서도 참가해 주셔서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길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경험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북조선의 납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본은 다른 동지 국가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장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루마니아, 태국에서도 피해자의 가족분들께서 참가해 주셔서 직접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현실의 인적 희생과 이 심각한 문제의 인도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하여 국제사회가 결의를 새롭게 하고 하나가 되어 가능한 한 조속히 납치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미국 정부 대표는 개회사 인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이시카네 대사를 비롯한 호주와 유럽 연맹의 동료와 함께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족분의 납치는 우리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오늘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조선 당국이 국제 납치 및 강제 실종에 관여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다른 나라의 국민을 납치하고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로 북조선에 구속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어느 도단의 행위이며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과 연대하여 북조선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해방시키고 북조선에서 내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북조선은 더 이상 늦어지는 일 없이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북조선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수많은 인권 침해의 당사자이며 우리는 이러한 오랜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 및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의 워싱턴 방문과 최근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납치 문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불법이며 부도덕한 납치 문제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그리고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협의해서 논의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피해자 가족 여러분, 일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원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이며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심정을 호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치 피필드 유엔 호주 정부 상주 대표는 개회사 인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카토 대신과 이시카네 유엔 대사, 그리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 수쿠구 대사와 동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호주 정부는 북조선의 외국인 납치 문제와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북조선의 인권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북조선 당국에 의한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의 상황과 거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조선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인권이사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총회에서 결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포로에 대한 고문이나 학대를 없애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국민의 생활 향상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여전히 대량 살상 무기와 그 운반 수단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조선에 대한 제재 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하기 위해 동지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명확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모든 국가가 계속해서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제재 조치의 실시는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호주 정부는 북조선의 정부 측에 조선 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북조선이 대화와 외교 그리고 협상의 길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 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로프 스코구 유엔 EU 상주 대표는 개회사 인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휘필드 대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게 된 것과 유럽연합의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카토 대신을 비롯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강사 여러분들, 공동 개최자 여러분, 그리고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논의에서는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주요 관심사인 것이 적시면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고문 및 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이나 형벌, 성적 폭력, 성별에 근거한 폭력, 공개 처형, 공정한 재판 보장 및 사법의 독립을 포함한 적법 절차와 법 지배의 부족,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의한 초법 규족, 약식, 자의적 처형 집행, 집단적 처벌, 강제 노동의 광범위한 사용, 정치범 수용소의 광범위한 구조의 존재 등 많은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적 자유의 행사가 부정되는 등 유엔의 시스템을 통해 위반 행위들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국제 납치 문제 역시 북조선의 인권 상황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납치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은 인간의 수준에서 보면 치명적인 상황이며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전혀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미국과 동남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EU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다른 나라의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조선에 있다고 여겨지는 500명 이상의 한국인 납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은 수년 동안 북조선의 인권 상황에 관한 총회와 인권이사회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일본 및 그의 동지 나라들과 협력하여 납치 문제 해결을 시급히 도모하여 그것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달 초에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5월에 개최된 일본과 EU 정상회담에서도 EU 정상과 스가 총리가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매년 합의한 결의는 북조선에 대해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돌려줄 것과 피해자들의 동향과 행방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유엔 인권 구조와 북조선 간의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결여되고 있는 것과 유엔 특별보고관의 출입이 거부되는 것은 여전히 큰 우려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납치 문제와 이산 가족의 정기적인 상봉의 확대에 대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북조선에 대한 중요한 관여라는 정책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북조선 정부 측에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조선과 유엔의 인권기관 사이의 절충과 새로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유엔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앞으로도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감염자들이 줄어들어 방역에 성공한 국가들 상호 간에서 인정하는 백신 여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자유 여행을 허용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워케이션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일하는 방법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일터와 집이 경계가 애매화되고 원격 근무를 활용한 새로운 일하는 방법인 워케이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이란 영어로 일과 휴식을 합성한 용어입니다. 즉, 일을 하면서 동시에 휴가를 즐기는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워케이션은 신형 코로나의 발생에 의해 새로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워케이션의 본래 개념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형태에서의 업무를 인정한 근무 제도인데 이것은 노동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미국에서 시작되어 일본에서도 2016년경부터 점차 도입되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대기업인 일본항공은 2017년에 처음으로 워케이션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휴가 취득 시 급한 회의가 들어가도 휴가 날짜 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휴가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의 업무를 하고 업무 시간과 내용 등을 회사에 보고하면 이를 유급 휴가가 아닌 정상 근무로 인정해 줍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일하는 방법의 개혁의 정책을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적극 장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워케이션 정비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워케이션 위성 사무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 위성 사무실을 만드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케이션을 준비한 지자체와 호텔들은 원활한 원격 근무를 위해 온천마을이나 국립공원에 와이파이 시설을 정비하고 여행사들도 원격 근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IT 관련업, 공간 디자인 업체 등이 전문직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도시에 있는 회사를 떠나 경치 좋은 바닷가나 조용한 마을의 위성 사무실에서 숙박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이 아닌 곳에서의 업무는 일이 끝난 후에 나머지 시간에 온천에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로움과 휴식이 직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적인 발상과 업무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업무 환경과 일하는 방법이 변화만이 원인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방의 인구가 줄고 지방에 있는 호텔 등 숙박업자들은 관광객의 수가 영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수기에 기업의 직원들이 와서 장기 체류를 하는 것과 같은 상품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로서 지역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신형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지도 약 1년이 지났고 핵 개발에 대한 유엔의 경제 제재로 그러지 않아도 어려웠던 경제 상황은 지금은 더욱 악화하여 일반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려운 식량난 때문에 생존이 최우선이고 일하면서 동시에 휴식을 즐기는 워케이션은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북조선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일본에서처럼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행복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워케이션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9일 날에 개최되었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주국 학회 회의에서 전주국 사무위원회 의원, 전주국 의원, 그리고 전주국 의원 후보 이런 그 사람들의 좀 소환 및 보상 그다음 보궐선거 이런 것을 좀 했다고 이러한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 새로운 인사에 관해서 그 최적 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그 누가 해임을 소환을 좀 받았든지 또 누가 승격으로 좀 했었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몇 가지 좀 그 방향으로 좀 시사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6월 30일 날에 조선중앙TV의 오후에 임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이른바 동화 연산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소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6월 29일 날에 전주국 학대 회의에서 인사 문제가 나왔을 때 두 번 고수를 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 했다는 것은 그 명백하게 좀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두 번 고수 경우에 두 사람, 리변철 씨, 그다음에 박전전 씨랑 그 두 군인이 별로 고수를 좀 하지 않았고 가만히 앉아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리변철 씨는 역시 단 전주국 사무위원이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전 씨는 전주국 의원이고 그다음에 임민근 전 참모장을 좀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좀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나타나는 그런 전설을 보면은 이변철 씨 그리고 박전전 씨를 좀 이 두 사람이 좀 간격으로 좀 되었다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날에는 김일성 주석이 수호한 그 27주년이 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주보 날에는 금산 대한군정의 간부들이 김정은 전피사로를 좀 비롯한 간부들이 다 모여서 좀 참배를 좀 했었는데, 이런 참배를 좀 하는 간부들을 좀 찍었던 사진을 보면은, 유병철 씨는 첫 번째 열에 서서 있지 않고 세 번째 열에 서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내려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반드시 단층은 의원의 존치급 사무위원회 의원에서 간격으로 좀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박정전 씨도 두 번째 열에 좀 서서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는 가운데서 제일 말썽이라고 할까 이런 데 서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전치국 의원회부터 전치국 후보 의원으로 내려왔던 가능성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당 전치국 사무위원회에서 류현철 씨가 벗어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류현철 씨가 좀 그만두면 다른 군이 군 출신의 사람이 후계자로서 오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건데, 그런 것을 좀 아직은 없었던 것은 역시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인민군의 주의라는 것은 조화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특히 1월 달에 팔자 단대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당 규약이라는 것은 다시 개정으로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당 규약에서 성근 천지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니까 군사적 냄새라는 것은 많이 후퇴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조선 노동단이 조선 인민군을 좀 지도한다. 그런 것이 너무 크게 시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지목을 해야 되는 것은, 김정은 씨와, 인민군의 콜이라는 것은 좀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사이 김정은 씨를 좀 소개할 때 이전에와 다르게 공화국 제고사령관 그런 이름으로서 소개할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좀 주도했었을 때도 중앙위원회 의원이 얻는 것이, 그것은 역시 김정은 씨과 인민군의 고리가 좀 멀어졌다는 것은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특신이지만 북조선이 군사보다 경제에도 힘이 집중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